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는 기분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세트가 바뀌었습니다. 소파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자를 하나 깠고요. 맥주 하나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자는 뭔가요? 과자는 먹태입니다. 먹태깡.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어떤 음식점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이라서 뭐잘 나간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 어떤 드라마도 한국의 정체성이나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어서 잘 나간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사실 5천만 명의 개인적 경험, 개인의 취향,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도 한국인의 정체성 성이 무엇인가, 한국인의 취향이 뭔가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등등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대체로 영어로 identity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국말로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identity라는 단어를 좀잘 뜯어보니까 라틴어로 id est 있죠. 그것은이라는 단어를 id est라고 합니다. id가 it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덴티티의 id가 라틴어로 it이라는 뜻의 id랑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으로 만드는 무엇, 표식, 성질 뭐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또 이제 identical이라는 단어 있죠. 똑같다. 라는 단어의 이드와 아이덴티티의 이드가 또 똑같은 그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끼리 똑같다라는 의미도 배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얘기하기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dentify. identify는 알아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보게 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덴티티는 일단은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보다 내 아이덴티티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나로 만드는 그 무엇.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아, 저 사람 조승현이구나 라고 알아보게 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인들은 정체성에 집착할까라는 토픽으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가족, 인종, 국가, 성별, 직장 이 모든 것이 정체성의 기반이고 주체의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 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생활을 할 때는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 물론 국가 중요합니다. 내가 프랑스냐 영국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어우, 내가 이런 행동을 한거 보이지? 아, 진짜 나는 미들 클래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는 여름마다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걸 좋아하고 난 축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아, 쟤는 부르주아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신분이나 계급에 관련된 아이덴티티가 국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특이한 행동한다 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이어서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나는 중산층 출신이라서, 나는 농촌 출신이라서, 나는 산악지대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아이덴티티 굉장히 강하죠. 뭐 너는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러면은 Oh, I'm just a Texan boy. You know, 텍사스 남자가 원래 말버릇이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이덴티티보다 국가적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만 국뽕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내가 프랑스인인 거, 이탈리인인 거, 독일인인 거 다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국가적 아이덴티티가 지역적 아이덴티티나 계급 아이덴티티나 직장의 아이덴티티를 다 누를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특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한 거는 약 한 6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리라는 과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특정한 요리를 하셨는데 이제 겉은 참치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비빔밥을 주먹밥처럼 만들어가지고 튀긴 다음에 그 위에다 참치를 쌓아놨던 그런 요리를 한 다음에 저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미국의 어떤 튀김 같은 스타일과 한국의 비빔밥의 테크닉을 결합한 이 요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 평가를 했을 때 비빔밥의 아이덴티티는 비비는 건데 이거는 비벼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비벼가지고 튀겼다. 그래서 이거는 비빔밥도 뭣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점수를 낮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인터넷에서 각종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는 같은 교포인 안성재 셰프에게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슬픈 댓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만든 음식이 맥으로동과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의 혼돈을 해외 진출할 때 막아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안성재 셰프님이 아 이거는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보기 어렵다. 혼돈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안 줬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재밌는 평이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19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을 때 아시아 음식점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아시아 음식점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일본 음식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90년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국 분들이 하는 음식점에 가면은 코리안 푸드가 아니라 코리안 재패니스 앤 차이니즈 푸드라고 걸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앞쪽에 스시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초밥 만드는 오마카세 바 같은 게 있고 뒤쪽에서 한국인들이 한국 요리를 먹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평론은 뭐냐면은 이 음식이 안으로는 비빔밥이지만 겉으로는 일식처럼 생긴 것 자체가 한국의 요리사들이 미국에 가서 일식이라고 하면서 한국 요리를 그 뒤에 숨겨야 했던 그 비통한 역사를 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분석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되게 흥미롭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로 번져나가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편 조금 오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셰프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 램지가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영국은 요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해먹는 전통이 없었대요. 그래서 당시 영국 요리사들은 전부 다 프랑스 기반으로 요리를 했고 영국의 파인 다이닝은 결국 프랑스 요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든 램지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국인이면서도 요리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의 요리를 배울 수밖에 없는 미슐린 3스타는 가지고 있지만 비빔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한국 사람도 한국 교민분이 저렇게 에드워드 리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면은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아 감동적이야 라고 느꼈어요 저도. 근데 골든 램지가 아 저는 영국의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프랑스 요리가 요리 강국이어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게 뭔 소리지? 그냥 프렌치 셰프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정의하는 방법이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과 그 나라의 문화를 정의하는 방법과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국 출신이 이것까지 하면 그 사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인정해주겠다. 이제 우리 관념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제일 치신이 군대. 군대는 저도 인정. 국밥에 소주 혼자 먹기. 사투리 쓰기 있네요. 해장할 때 김치찌개. 나이로 서열 따지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제가 형인데요. 그러면은 댓글 되게 좋아요.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다. 막 이런 거. 출신 따지기 어디 출신이니? 부대찌개 먹거나 개딱지에 밥 비벼 먹으면.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의 세 가지 어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한국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한국인들을 어떻게 식별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입맛하고 언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구수하게 쓸 줄 알고 학교에서 배운, 세종학당에서 배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나구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을 도모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한국인이다. 이게 많은 것 같고요. 한국식 개그 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식 입맛. 홍어를 먹을 줄 안다든지 립드 타임 립. 말 시작할 때 아니 쓰는 거. 나 이거 진짜 한국인들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채널에도 출연한 선현우 씨. 200만 명의 해외 구독자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말 유튜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비디오를 올렸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모든 문장을 아니로 시작하냐. 아니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것처럼. 몰라 하고 다 설명해 줄 때. 그럼 다음 얘기 가볼게요. 한국말을 못하는 교포지만 자기가 한국 핏줄을 물려받았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한국 부모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한국 문화도 알리지만 한국 말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인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문화를 파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길거리를 딱 봤을 때 누가 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느냐. 김, 본인 스스로 느끼는 정체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 가서 인터뷰했던 이민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빠친코라는 한국의 그 한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책을 쓰셨는데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다가 마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책을 쓰고 한국 핏줄을 가졌으면서 한국말 안 배우냐? 그러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도 사고방식이 한국인답지 못하면 한국인 같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말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국말로 소통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사고방식이 비슷한지 우리는 사실은 알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아 이게 되게 한국적인 사고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독일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영국에 삽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정체성이 섞여 있어요. 이 세들은.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뭐 어디를 보내냐, 뭐 독일인 학교 보내냐, 한국말 위주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뭐 영국 학교를 그냥 보낼 거냐,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영어도 배우면 좋으니까 물어봤더니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은 프랑스인 학교에 보내기로 했대요. 자, 다시 설명해. 진짜 어지럽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약간 핑핑 돌기 시작했어. 이게 몇 개 국어야, 지금? 그러니까 아빠는 독일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거주지는 영국, 학교는 프랑스 학교.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독일 사람이고 와이프는 한국 사람인데 왜 프랑스 학교를 보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독일 친구가 저한테 그냥 커리큘럼이 좋았다. 그러니까 영국 학교는 3학년까지 스펠링을 가르치는 것이 언어 발달에 안 좋다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이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자동차를 car, C-A-R이라고 안 쓰고 K-A-R이라고 써도 한 3, 4학년 되기 전까지는 그냥 놔도 약간 이런 교육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여러 학교 중에서 프랑스 학교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보냈는데 아빠 국적이랑 엄마 국적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학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보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즈비리언님이 납득은 가는데 언어 문제가 괜찮을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랬어요. 언어 문제가 괜찮을까라는 생각 저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독일하고 한국어 할 줄 알았는데 프랑스어는 못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독일 사람인데 영국 와가지고 영어 배워서 살고 있고 엄마도 한국 사람인데 독일어 배워서 자기랑 결혼했는데 애는 학교에 좋은 커리큘럼 따라가려면 불어 못 배울 게 뭐 있어? 한 1, 2년 다니면 배우겠죠. 어린애들인데 끝. 장벽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이 애티튜드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는지가 내 국적 정체성이랑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이게 한국적인 생각이었나? 라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뭐 굳이 영국에 산다 그러면 영어 배우라고 현지 학교 보내거나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은 그 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보낼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외국에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국제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국제학교 여러 개를 보니까 일본인 학교랑 중국인 학교가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 내가 꿈꾸는 내 교육 철학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대신 거기는 모든 교육이 일본어나 중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현지가 영어권이라고 치겠습니다. 현지가 영어권인데 커리큘럼이 너무 좋으면 우리랑 국민적 정체성이 전혀 다른 나라의 학교에 보낼 의향이 있다 없다.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있다 52 없다 48. 네, 천국하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에피소드를 라이브를 하자고 결심을 한 게 제가 최근에 약간 이런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분명히 있구나. 이게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느끼지를 못하다가 이런 경험이 몇 개 있었거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실제 제가 본 포스트예요. 인스타그램 포스트인데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해요. 아시아 문화가 뜨다 보니까 해외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해서 애들한테 아시아 문화를 뭐 상징하는 옷 같은 거 입고 아시아 요리 해갖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아시아 문화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페스티벌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 조카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주 이제 한복 입고 가가지고 잡채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애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아빠 나 이거 입고 갈래요, 이것도 아시아 문화잖아요 하면서 비별의 칼날 커스텀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우린 한국 어른들이니까 그럴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일본 만화야? 거기다가 왜 이렇게 일본 전통 복장이랑 비슷한 만화야? 한국 사람이 굳이 그거를 입어야겠냐 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텐데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내 친구들이 다 비별의 칼날 팬들이야. 그래서 비별의 칼날 커스텀으로 캐릭터별로 입고 가기로 했대. 한복을 귀칼식으로 개량하시죠. 그것도 방법이긴 하다. 좋은 거 입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거를 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기 다른 나라 친구들은 맘대로 고르잖아요. 태국 걸 골라도 되고 라오스 걸 골라도 되고 중국 걸 골라도 되고 쿵우 영화에 빠져있으면 브루슬리 입고 가도 되는데 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이 많은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받아들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참 어렵지 않을까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입어도 되는데 나만 안 돼,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쟤네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입어도 되는데 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은 옷 못 입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가능성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제한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과연 한국인의 정체성에 프라이드를 주게 만드는 교육일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아니타 데사이라고 하는 인도 문학가 쓴 클리어 라이트 오브 데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이 소설에 이런 게 나와요. 라자라고 하는 힌두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에 가기로 했는데 자밀라 밀리아라는 대학에 신청서를 냈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밀라 밀리아 대학이 뭔지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대학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버지가 뭔 말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가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가 되면서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의 나라, 인도는 힌두교들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엔 그 선택을 해도 커리큘럼이 좋아서 갔다라고 갈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네가 그거를 가는 순간 파키스탄 편을 드는 사람처럼 보이고 인도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거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또 제약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글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정체성에 관련돼가지고 좀 시니컬한 얘기를 하는 코미디언을 보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좀 긁힌 적이 있는데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1970년대를 주름잡던 미국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국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야,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아직도 나치 밑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라는 국뽕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바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20대 초반이라는 거는 2차 대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지 칼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 애송이들아 입 닫아. 너네 아버지들이 나치들의 총알을 피해다니면서 유럽을 해방시켰지. 너넨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한 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학교에서 보면서 포테이토 칩 씹어먹은 것밖에 없으니까 입 닫고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국가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좋은 이유도 있고 이거를 계승해 나가가지고 발전시키고 우리 후손들한테 더 좋은 문화를 물려줘야겠지 이건 이제 건전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욕심도 있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인드의 역사를 쫙 배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한 업적이 일부는 내 거라고 믿고 싶은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학벌이 되게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 다음으로 뭐가 중요하냐 그럼 거의 학벌 아닐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20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이 자기 최고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루어낸 최고의 것이니까. 20대까지 평생 내가 이뤄낸 제일 큰 게 학벌이니까 나는 학벌이 최고의 자부심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44인데 제 나이까지 학벌이 자기의 최고의 정체성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경영대를 나왔다 칩시다. 되게 좋은 대학이죠. 근데 연세대 경영대를 나온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 경영대를 나와서 천억 자산가가 된 사람 숫자는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면 천억 자산가가 된 사람은 아마 자기의 비즈니스 업적에 자기의 정체성이지 자기의 학벌이 자기 정체성에서 순위가 더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자기를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자기를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서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가 인정해주는 논문을 냈다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서울대 학부를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서울대 학부를 나온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학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이룬 일 중에 그거를 초과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에 그렇게 대서사할 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우리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한 7개월 키웠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이를 3명 무탈하게 어른까지 사람 만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최고의 정체성이 비문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이 셋을 낳아가지고 안 다치게 어른까지 키워냈다. 근데 그런 내러티브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조금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위인전을 읽고 본받아라 이거를 보다 보니까 서사의 아크가 거대해야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새로운 글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김연아처럼 어디 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IMF를 극복하든지 막 이런 거를 해야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지, 조그만 아파트 하나 구하고 애 둘 성공적으로 키워내서 그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게 초라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스케일의 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기고 그게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귀결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요 조그만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어만 가지고도, 아니면 내 친구들 사이에 유머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다섯 명 친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했어 정도의 스케일에도 자기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아마 이런 드라마틱한 거대한 정체성에 대한 필요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정체성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합동심을 발휘해가지고 국가적 스케일의 대단한 일을 많이 해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소소한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보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난 우유를 잘 먹어. 그런 거. 나도 숨을 잘 쉬어. 숨 잘 쉬는 거 중요합니다. 예. 제가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그러면 부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듯 느낍니다. 숨을 잘 쉬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달 라이브 다른 주제로 이어나가 볼 텐데 책 얘기도 좋지만 이렇게 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선입견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자주 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해보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풀 버전은 멤버십 존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멤버십 존에서 확인해주시면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송 끄고 먹태깡과 맥주를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이 먹방과 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말을 하면 먹지를 못하고 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 끄고 먹태깡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